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9일 화요일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아모스서입니다.
7장.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나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동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께 땅과 바다를 해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마에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나는 도장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유다 가문에서 12,000명, 르벤 가문에서 12,000명, 갓 가문에서 12,000명, 아셀 가문에서 12,000명, 납달리 가문에서 12,000명, 므낫세 가문에서 12,000명, 시므온 가문에서 12,000명, 레위 가문에서 12,000명, 이사갈 가문에서 12,000명, 스불론 가문에서 12,000명, 요셉 가문에서 12,000명, 베냐민 가문에서 12,000명.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내가 보니 내 앞에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부족과 민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흰 겉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둘레에 빙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천사들이 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장로 한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장로님,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실 터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장로가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해가 그들 위에 따갑게 내리쪼이지 않을 것이며 어떤 열도 그들을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까이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이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생명의 샘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아모스서 제8장.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늘이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칼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있지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꾸어 놓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망가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유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의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부엘사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친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연보란 무엇이고 누가 하는 것이며 어떤 자세로 해야 하며 왜 해야 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성경으로 조명하여 올바른 봉헌의 자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힘겨워하는 것이 이 연보의 항목입니다.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아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확신과 감격이 있다면 드리는 것 역시 자연스럽고 기쁨과 감격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용어적인 정의를 보겠습니다. 하플로테스, 연보라는 말인데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연보함이라고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고 있고 후한 연보로 1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실함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로마서 12장 8절, 에베소서 6장 5절,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거룩함으로 번역되는 데도 있고 고린도후서 1장 12절이고요. 진실함으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플루스, 단순한, 순수한, 소박한, 솔직한. 연보는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 단순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죠. 연보의 용어에서 두 번째로는 하드로테스, 풍부함, 성숙함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과 하드로스, 성숙한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고 연보는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남에게 줄 수 없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보 용어에서 세 번째로는 로기아, 모으기, 수집, 연보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데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입니다. 로기우오, 모으다라는 말로 연보는 다시 흩어주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디아 메리죠, 나눠주다, 디아 따라서, 메리죠, 나누다 이런 말이 합성어돼서 나눠주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보는 어떤 사람이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는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도 계속되는 연보의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고린도후서 8장 3절이고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의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연보를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보를 하느냐 하면 두 번째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합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고린도전서 1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역시 은혜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보를 한 사람의 세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이죠.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준비해서 드립니다.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입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두 번째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런 말로 고통이나 아픔으로 드리거나 아까워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다는 거지요. 아낭케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억압하다에서 유래해서 부득불로 강제적으로 하는 연보는 그것이 연보일 수 없다는 겁니다. 너의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3절 하반절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네 번째로는 왜 연보를 해야 하나 하는 겁니다. 이후에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왜 연보를 합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야 하므로 연보를 합니다. 도적질하지 않기 위해서 연보를 한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선한 일에 부요하도록 디도서 3장 8절이고 하나님 앞에서 최소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도둑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2절이죠. 우리의 의무의 최소 단위가 구약적인 10분의 1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최소한의 의무조항을 지켰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재물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쓰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보를 왜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인 거죠. 보이지 않는 믿음의 표현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4절에 같이 쓰이고 있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역시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왜 연보를 해야 하느냐? 네 번째로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같은 단어로 역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보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습니다. 결과의 두 번째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고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결과의 네 번째로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6절에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7절에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내야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의 다섯 번째는 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의 여섯 번째는 드렸다고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보에도 경계되는 부분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회방받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받은 이 그에게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경계되는 것은 과도하게 아끼는 것은 오히려 가난해진다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의 경계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이죠.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되는 것은 세 번째로는 올바르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잘못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고 또 드린 사람의 입장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한 구원을 알게 하는 데 써야 될 것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의 보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전도 생활을 하신 기간은 약 3년 반입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은 팔레스틴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새롭게 사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공생애가 끝날 무렵에는 붙잡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전도 중심지로 삼고 일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곧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니고데모와 함께 사람이 거듭나는 것에 관한 유명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야고보 우물에 있는 수가상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을 길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와 오랜 시간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약 2년간 머무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동안 한번 팔레스타인을 떠나 베니기아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어렸을 때 애굽에서 돌아오신 후로 처음이자 마지막인 외국 여행일 것입니다. 갈릴리 전도 초기에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가 가르치시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 곳으로부터 그의 교훈을 듣기 위해 혹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그를 따랐습니다. 이 여행 중에 가버나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산 위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설교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일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해질녘까지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행하여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한 번은 4천명을 그렇게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얻어먹기에 오기도 했지만 정말 영의 양식을 갈망하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생명의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그들을 피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호숫가를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를 존경하며 따르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세리와 창녀도 사랑하며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군중들이 비난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 위에서 기도를 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 그 얼굴이 해와같이 빛났고 옷도 희어졌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세 사람을 위해 장막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날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권위를 최상의 것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세와 그가 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절대적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2년간 전도 생활을 마친 후 예수님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지도자급에 있는 유대인 그룹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도전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사람을 보내어 교묘하게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가 너무 커서 쉽사리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곳과 유대 지방에서 가르치고 전도하셨습니다. 이 두 지방을 왕래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인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를 대비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누구든지 그를 진실로 따르는 사람은 그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일을 계승할 사람들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두 사람을 택해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란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들의 사명에 대해서는 후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드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는 각각 형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마태는 전에 세리였던 사람으로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는 빌립, 바돌로매, 도마, 알페우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이라 불린 시몬과 야고보 동생 유다, 그리고 예수를 판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도마는 한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열두 사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로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병자도 고치고 전도하도록 때로는 따로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유익한 경험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무시하고는 그의 생애를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그의 가르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성을 보여주는 이적에도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이적이 3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35번 중에서 17번은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신 이적입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백부장의 하인을 열병에서 고치고 나면서부터 귀머거리에 장님이었던 사람을 듣고 말하게 하는 등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적은 6번 나옵니다. 3번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가운데는 나인성 과부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운 친구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9번이나 자인을 정복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4천명과 5천명을 먹이신 일, 갈릴리 바다 위를 건너가신 일,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신 것이 바로 그런 기적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만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이 그의 가르침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병든 사람을 고칠 때는 그 즉시로 사람을 고치신 것이지 오늘날 병 고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여러 날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나사로의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그가 당시에 죽어 있었으므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믿음으로 병 고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적을 행한다면 그 병자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이적을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질 때 모든 제자가 함께 있었던 일 그 이후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큰 박해가 일어나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진 후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어가는 기록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팔레스타인에서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 요한의 초기 전도 행적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신한 유다는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이 외에 성경에서 다른 제자의 죽음에 대해 기록된 것은 주 44년에 헤롯에게 순교당한 야고보의 이야기뿐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옵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온 땅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많은 세월을 보낸 후 말레네는 밧모셈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세기 말에 자연사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영원히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